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찬양을 부르는 가사나 제목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은혜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은퇴 권사님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9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은, 예수님의 은혜, 예은, 주님의 은혜, 또 주은 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그 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과 더불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같은 어떤 규칙에만 매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서라 불리는 모세오경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나 되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려 365개나 되었습니다. 이를 합해보면 무려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삶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 혹은 기복주의에 빠져 주님의 명령을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 회당장 사이에서 발생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시하는 태도나 전통을 가리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인데 벌써 세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일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박해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까닭일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말합니다. 회당장이 몹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분을 내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 노동을 함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을 내고 비난하는 것은 가히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예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고 또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가축의 등에 짐을 부리지 않는 조건으로 마구에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길어다 바가지를 들고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지만 물을 구유에 부어주는 것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 편할 대로 만들어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위적인 규범을 이유로 선을 행하는 것조차 정죄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로 여기시며 책망하셨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어의 원래 표현은 10년 하고도 8년이라고 하시며 기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여 병으로 고통당해왔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행위를 더욱 질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나 아기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외양간에서 하루만 묶여 있어도 그 가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병마에 시달려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사탄에게 무려 10년하고도 8년 동안이나 매여 있던 여인을 풀어주었을 때 그 선을 또한 그 기적과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토록 비난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데에는 세심하게 돌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축이 아닌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 분을 쏟으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러우며 이선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과 가축, 가축과 사람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을 위해 지어진 가축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요라고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은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면서도 한 사람이 그토록 오랜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해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기르는 외한 동물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웃들에게는 너무도 인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해야 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망각하고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나는 행위로 과시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또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고 드러내기에 예배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기보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칙들로 비교하고 따지며 배척하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나 뜻이 통하지 않으면 험담을 일삼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주의 사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묻고 구하기보다 자기의 원칙과 주장과 경험만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복음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가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는 이상한 교회의 서약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읽으면서도 참 이상했습니다. 그 서약은 우리는 술로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가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다음같이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에서나 친척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서약이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 서약을 보며 이 서약이 왜 율법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성경의 율법을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바리새인이 십일조를 바치고 금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둘째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맞춰 교인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성경적인 배타주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의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데 실패하게 합니다. 이 모두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할례나 무할례, 절대 금주나 사교적 음주, 율법주의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파이퍼는 베들레헴 교회의 절대 금주 서약을 이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가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부임 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었고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가 더욱 성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배타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생명이고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역시 바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0년하고도 8년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6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사회는 일부 귀족과 지도자들만 인간으로서 지위를 누렸을 뿐 여성과 또 어린이들, 천민 계급들은 인간 대접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불구의 여인을 주님께서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정상이든 불구이든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이토록 존중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상을,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벌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1절과 42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분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함이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낮은 자를 높이고 천한 자들을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대공황으로 춥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1930년대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도 딱해 판사가 용서해 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객석에서는 인간적으로 아, 이 판사 참 너무한다 라고 말을 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인은 이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노인이 살기에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릴 것이니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모은 돈을 노인에게 주어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했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가지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원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민들의 삶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시했던 라가디아 판사는 이후에 뉴욕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뉴욕에는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명판사 명시장이었던 라가디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시라는 분명 법과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관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앞세운 일화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결코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과연 더 중요한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관점과 관심과 참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음의 성경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